오늘 이 시간 저는 에스더스를 본문으로 한 주제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 특별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8장도 함께 읽고 다음 주 말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은 바로 입양입니다. 사실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의 보호 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입양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우리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일을 뜻합니다. 실제로 입양하던 양부모들에게 이 입양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가슴 찡하고 울컥해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편에서는 입양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양부모 또한 입양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경우 최소 세 가지 유형의 입양이 있고 그중 하나는 지인 입양이라고 하며 이는 양부모들이 그 입양 대상 아이를 입양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이 경우의 입양이 2018년에서 19년 호주에서 최종 성사된 모든 입양의 68%를 차지했습니다. 본문의 에스더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입양 사례입니다. 그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자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한 사촌에게 입양되어서 그의 손에 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신 것과 우리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둘 다 그 대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양자 삼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부모는 자신들이 입양한 자녀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입양아들은 가족을 갖는 소중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유사점은 법적 지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양한 자녀들도 두말할 것 없이 법적으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입양이라는 주제는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으로 인해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그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부분이 기독교 교리의 절정이라고 꼽았는데 그 이유는 그로 인해 우리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입양에 관해 몇 가지 실제 연구 결과들과 입양의 성경적 사례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내 입양과 관련한 실제적 연구들 살펴보면 호주에는 아동복지 시리즈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중 69호는 호주에서 2017년과 18년에 발생한 입양이라는 제목 하에 국내 및 국제 입양을 모두 포함해서 호주에서 벌어진 입양들에 대해서 상당히 총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서 18년 사이 330건의 입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기록인 315건에 비하면 5%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도 25년 전인 1993년에서 94년 사이의 기록에 비하면 57%나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제 이방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입양을 담당하는 호주 주 정부 부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실제 입양까지 그 기간이 그 데이터가 처음 수집된 2007년 이래로 증가한 것도 관찰됩니다. 그것은 2014년, 15년에 이어 그때는 심지어 5년 4개월로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지만 2016년에서 17년에 이르러서는 3년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의 경우에는 입양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년 11개월, 즉 35개월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로 긴 대기 시간은 입양 가족 및 입양 아동 모두에게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제 생각에는 너무 길다고 여겨집니다. 또 모든 입양 중 20%를 국제 입양이 차지했는데 나머지 80%는 호주 내 아동 입양이었습니다. 또 국내 입양을 마친 모든 양부모 중 절반이 40세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국제 입양과 지인 및 보호자 입양의 경우 각각 71%, 81%로 더 많은 양부모들이 40세 이상의 나이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친모가 자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록을 아무리 길게 나열할지라도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친모 개개인의 삶에 일어난 다양한 도전과 고난의 모든 측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아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다고 결정 내리기까지 엄청난 갈등과 고뇌에 휩싸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아기를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결정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회적 시각도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입양 보내는 선택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또 후회와 죄의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들의 이유들을 절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그 탄생을 둘러싼 배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몇 가지 이유들을 굳이 뽑아보자면 먼저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은 단지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 건강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산모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중증 장애로 인해서 엄마의 역할을 다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친모들 스스로가 처한 상태가 너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가족이 없거나 싱글맘의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어떤 아기들은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기의 친부모들은 그 아기가 더 나은 곳으로 보내져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입양을 둘러싸고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우리들은 그들 편에 서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현 교회로 이전하기 전 저희 예전 교회 건물은 과거에 미혼모 시설로 이용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때때로 그 건물의 안을 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맞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며 아기들을 출산한 뒤에 그 아기들을 입양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문자들 중 일부는 한눈에 봐도 그때까지도 크게 상심한 듯 보였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들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 얼굴에는 여전히 그때 슬픔과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입양을 보내고 난 뒤의 상실감과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정말로 그 친모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모들이 입양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아기에게 스스로는 결코 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더 나은 삶을 아기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아기를 위하는 이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데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입양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는 만큼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모두 입양을 고유하게 하는 이유로 모든 양부모들은 제각각 다른 삶의 스토리를 안고서 그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대표적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신성하신 지혜와 섭리 안에서 불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불임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 안에서는 그들과 그 양자들에게 은혜의 도구가 됨에 틀림없습니다. 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부모들이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또 일부 부부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생물학적 자녀를 갖게 될 경우 그 자녀들 또한 동일한 질병을 갖게 될 높은 확률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친자녀를 갖지 않기를 권고받습니다. 또 일부 여성들은 선천적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갖지 말 것을 권고받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유전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아기를 갖지 말 것을 권유받았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이에 대해 결혼 전에 미리 의논하고서 이후에 자녀들을 입양하기로 함께 결정했었습니다. 그 경우 사실은 결혼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자신의 그런 친자녀를 갖지 못하는 점을 잘 이해해주는 여성을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양 대상이 된 아이를 이전부터 이미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을 수 있습니다. 그 알던 아기가 고아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에스더에 해당됩니다. 혹은 부모님이 살아계실지라도 그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그 아이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 그 아이의 양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 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게 입양하며 첫째로 떠오르는 성경 속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여인인 요게벳에서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은 히브리 민족에게 곤욕스러웠던 시기로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영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야 했던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차마 그를 죽게 내버려두지 못하고 그를 숨겨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을 때 그들은 바구니를 준비하고 방수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아기를 담고는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바로의 딸 중 한 명이 씻기 위해 그 강가로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신혈을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진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양된 것은 그의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세가 친부모를 떠나 다른 가정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즉 그가 친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가정에 가게 된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교도로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을 박해하는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 가정에 입양시키려 했다며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었었고 자신들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그렇게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능히 앞섭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자신들의 아이를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었겠습니까? 바로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배후에는 히브리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땅의 통치자들이 그 숫자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인들의 뱃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즉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호의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태어난 아기들 중 나만은 모조리 죽이고 여아들만 살려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주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감히 어떤 생명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저는 낙태가 죄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로가 산파들에게 모든 남아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남아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입양을 통해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양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입양을 통해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그중 어떤 것도 그는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입양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강가에 놓여진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 강으로 씻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왔고 모세가 그곳에 놓여졌으며 또 그런 그를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그저 사소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는 정말로 작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은 그와 그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는 모세가 궁전에서 왕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으로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가 장성한 뒤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애굽을 탈출했을 때도 제대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단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저 신체적 노역에 익숙했을 뿐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면서 애굽의 모든 훌륭한 문화와 지식에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수련한 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최고의 선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의 친형제 자매들과 함께 친부모의 집에서 자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가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인으로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기구한 인생에 대해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의 시기 또한 겪었을 것입니다. 또 친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야만 했는지 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모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였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세가 입양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세의 양 어머니로 돌려보면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아는 바는 단지 그녀가 바로의 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그녀가 아마도 목욕이 아닌 정화의식을 행하려고 그곳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었을 때 3개월 남짓의 어린 아기가 울고 있었고 이를 본 그녀는 그 아기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즉 그녀는 그 아기가 매우 불쌍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녀 또한 그 아기는 살아서는 안 되는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아기를 향한 깊은 연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기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아기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양부모들도 가정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깊은 연민으로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 삼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챈 모세의 친누이는 재치있게 그를 돌봐줄 유모를 찾아줄 수 있노라고 그녀에게 제안했고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유모, 사실은 그의 친모에게로 보내져서 젖을 먹으며 보살핌을 받은 뒤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딸에게로 보내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아 그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애굽의 속박에서 히브리 민족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율법을 직접 전해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입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양된 것은 그의 친부모가 그를 미워해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롭지 않으셔서도 또는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놀랍게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1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지금 모세의 입양은 방금 읽은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때가 가까웠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 당시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바로의 딸은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양된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를 통해 성취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또 그는 우리들의 입양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입양적 두 번째 예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의 경우에 관해서 너무 깊이 언급하지는 않고 간단히 알아보겠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이 다가올 결혼의 예식과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혼전 임신에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임신은 그를 좌절하게 했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25절 또한 흥미롭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또 때가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특별히 KJV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첫 아들로 쓰였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요셉의 첫 아들이라고 쓰이지 않고 말입니다. 더불어 영어 성경에서 이 귀절은 21절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 그 첫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은 자가 요셉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하듯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자는 요셉이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양자였습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셋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성경에서 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12살 되던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해 알려줍니다. 온 가족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경에서 그의 부모라고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4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의 그 부모는 이라는 부분을 KJV 영어 성경에서는 요셉과 그의 어머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은 그저 요셉이라고 하고 오직 마리아만 그의 어머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후 49절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로서 요셉의 권위와 특권이 부인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둘 모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상 부모님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의 성경적 세 번째 예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입양이라는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한 오늘 본문의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입양한 것은 앞서의 두 예들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나이 많은 사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알고 있던 친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에스더 관련 얘기에서 모르드개가 그녀의 삼촌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는 엄밀히 따지면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사촌의 관계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2장 7절은 에스더와 그녀의 가족 배경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즉 그녀의 양아버지가 모르드개였고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로 도금양이라는 관목을 뜻합니다. 그녀의 개명한 이름이 바로 에스더로 별이라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제 무슨 연유로 바뀌었는지 관해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녀의 이름을 바꾼 자가 모르드개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을 지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자신의 삼촌인 에스더의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의미,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 또 그가 그녀의 이름을 바꿔야 할 아무런 이유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녀가 왕후자리에 올랐을 때 페르시아의 왕정에서 그녀에게 위엄과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 아마도 그녀의 개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이는 단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에스더는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에스더가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꽤 어린 나이에 그 일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가 입양을 갈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는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이는 2장 5절에서 그녀의 사촌인 모르드개가 베냐민 자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15절처럼 아비하일이었는데 이는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2장 6절이 전에 바블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절에 따르면 모르드개의 선조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로 사로잡혀갔고 이후 그들의 후손들 세대에 이르러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 또한 그 이국 땅에서 자라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개, 즉 그녀의 양아버지의 손에 길러졌는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 새로운 왕후를 찾았습니다. 이에 에스더와 다른 많은 처녀들이 도성으로 불려왔고 본문 2장 11절이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즉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그를 떠나 있게 되자 그녀의 안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가 입양한 딸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의 딸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으로 갔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그녀의 안부를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즉 당신은 다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위험이 처했을 때였습니다. 이를 모르드개는 알고 있었고 에스더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를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에 처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함부로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왕에게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그와 그 자신과 그 민족을 위해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자라고 그들을 살려야 하는 임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개의 또 다른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로서 단호함과 확고함이 필요할 때에 있어서만큼은 혹독한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부모들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특별히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 큰 자녀들이라 여겨서 그들이 영적 잘못에 대해 올바른 말을 자제하곤 합니다. 에스더의 경우는 확실히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어렵지만 진실된 지침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즉 모르드개는 특별히 그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그녀를 그저 아무렇게나 양육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친부모의 비함 없이 그녀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함께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 또한 그녀의 아버지의 한 왕국의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후가 된 뒤에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모디카이는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그에게 시킨 대로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절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녀 간의 아주 강한 유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딸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후가 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녀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혹은 그를 떠나 왕궁에 있을 때나 다름없이 아버지의 양육 방침을 따라서 그가 지킬 것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 모두들은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같이 우리의 훈육에 우리의 양육 우리의 말들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개 사이에서 이는 양부모와 양녀 관계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부녀 사이와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구분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모르드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일은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신을 알려 자랑삼지 않은 것은 이상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는 지혜로웠던 모르드개가 그 시절 정계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관을 쓰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할 것을 미리 내다봤던 것일 수 틀림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와수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진 않지만 그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의 노인 자들이었고 그들은 제국의 주인도 아닌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과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던지 간에 에스더는 왕후가 된 뒤에도 자신의 아버지의 지침을 정과 다름없이 아주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두 사람 간의 확고한 신뢰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른 성품과 자질들을 갖추도록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자신의 아버지를 염려하는 딸이었습니다. 4장 1절이 말씀합니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즉 당시 사악한 자가 왕후인 에스더 또한 유대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왕의 분노를 자극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알고 심지어 성문에 나가서도 슬피 우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 수 없었던 에스토로는 왜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통곡하는지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매우 근심했는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버지를 향한 딸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은 에스더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녀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오자 그녀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자신 또한 행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즉 에스더는 이 일을 알게 되자 자신의 아버지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회신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아버지와 딸 간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개는 자신의 딸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침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즉 아버지와 딸 둘 모두는 자신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양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방은 양부모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입양아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사실 입양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양부모 혹은 양자라는 용어들을 사용해왔지만 그들 또한 세상의 다른 부모, 자녀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에스더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그는 우리들의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